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은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도 얼굴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좌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상시보다 얼마나 반가운지. 예, 이런 일기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침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 지역 목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 안전도 생각이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하고 나오시기 어렵고, 여자분들도 힘드시고, 또 언덕길, 또 오레곤은 특별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덕이 참 많아요. 언덕이 많고 그래서 참 어렵겠다. 근데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라도 모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 동절기 특별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요즘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한데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늘 공부하듯이 산상수훈을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아티클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서 보니까 산상수훈은 연구의 대상이었지 내 믿음의 삶의 실천적 고백으로는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내용의 헬라적 단어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어떻게 비교를 하나? 뭐 이런 신학적 사고를 했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산에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다시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서 자꾸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라도 잘 알고 이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뭘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 소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 갖고 씨름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면 그게 예수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았다면 그 한 주간이 축복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할 수 있었다면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 생애가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암과 그리스도를 알매 따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제목이 비판을 대접으로 이렇게 했어요. 비판을 사랑으로, 비판을 대접으로, 판단을 참 따뜻함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잘하고 싶어 해요.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고, 사랑 주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판적 시각이에요. 비판하는 마음, 비판하는 생각. 그래서 비판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생각이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런 관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언어나 태도나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은 그런 비판적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용서와 용납이 잘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그 공동체가 행복하겠습니까? 힘들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행복하고 아름답겠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한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서로 비판했어요. 서로서로 손가락질했어요. 사두개인, 무슨 바리새인, 열심당 뭐 이런 사람들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논쟁 가지고 따지고, 정치적인 논쟁 가지고 따지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독립을 꿈꾸면서 늘 고생하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지키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도 어렵고 식민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화목하지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도 알았고요. 성경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공동체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나타나기보다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걸 보면. 그런데 그걸 안 받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서로 먼저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은 계속적으로 비판을 낳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계속 손가락질이 도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이 도는 거예요. 감싸면, 품으면, 나에게서 끝나면 끝이 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누구 잘못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은 참 금방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듣고서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누군가, 이건 꼭 비밀이야,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누구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좋은 얘기들은 늘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따뜻하고 좋은 선한 이야기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의 기본적 성향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인의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런 못된 기질이, 못된 습성들이 아직도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 때문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있구나. 모든 관계를 내가 파괴시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누굴 비난하고 욕을 했던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서야 그때서야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 뭘 말씀하시냐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약점이 없는가? 나는 그런 허물을 혹시 저지른 적이 없는가? 그래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만큼 내가 선하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도 죄인의 모습을 갖고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그 사람보다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비판적인 생각을 할 때 나를 깨닫는, 나를 돌아보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를 생각할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할 만큼 내 안에 인격적 성숙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흠이 없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거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누굴 비난하고 욕하는 게 이게 유익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일이며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가, 아니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언행심상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 마음밭인가,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동해라. 그리고 나서 실천해라. 그렇다면 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한없이 용서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어질 때까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리였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시나,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었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큰 잘못은 빨리 보는데, 작은 잘못은 빨리 보는데 우리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래도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더블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보는 기준은 이렇게 낮다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나는 참 따뜻하게 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하지 않게 본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은 분명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헬라적 개념으로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어떻게 보면 분별을 잘하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가리키는, 이렇게 가름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발전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대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기준의 표본을 삼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삶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자꾸 일깨워가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지금 누구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기준을 점수를 매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너무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것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 기준은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비판받을 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만 늘 적용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엄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대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하시면서 7장에서 8장까지 5장에서 쭉 7장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나오는 장면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한 가운데 주님이 한 사람을 만나세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거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는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하수꾼이었어요. 로마에 어떻게 보면 오피셜하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등이 업고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택스를 100불만 걷어야 되는데 110불, 120불, 150불 이렇게 마음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들은 세리였고 한 사람들이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천국에 못 가,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못 간다라고 그랬지만 구원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야 라고 마태는 계속해서 선언을 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그분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신 구원자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세리들이었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쁜 범죄자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범죄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저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물을 흐려놓는다 생각하겠어요? 우린 후자가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기 쉬울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나빠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의 생각도 삶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험악한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리가 너무 감격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친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하기야 세리의 친구가 좋은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았던, 그러나 돈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이런 데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이런 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열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뭐 분위기 있는 사람들이 폼 잡고 파티하고 이런 데가 천국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사랑 앞에 감격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천국이지. 그런 데가 천국인 거죠. 의인들이 모여서 잘난 척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몰려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너 잘했다 너 잘못했다 이런 데가 천국이 절대로 아니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웃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린 이런 천국을 만드는데 인색했어요. 이런 천국을 만드는데 인색했어요. 즉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인색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데는 익숙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같이 따뜻한 천국을 만드는 데는 우리 모두 인색했습니다. 세리들이 올 수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의 현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세리와 창기가 절대로 교회에 올 수 없게 만든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지 못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더니 부메랑이 돼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더니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이 비수가 돼서 오히려 우리에게 참으로 무섭게 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금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들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로서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작은 비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밭부터 가꿔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디서도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이랑 노냐? 의인인 우리랑 놀아야지. 의인이 아니었죠. 의인인 척했던, 오히려 더그 속은, 그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 그 제사와 형식에 내가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나의 긍휼이 있는지, 너의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삶이 있는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 긍휼의 흔적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의 긍휼이 있는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하는 말, 행동, 생각, 이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긍휼의 행동을 할 자신이 없다면 행동 안 하시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대화를 할 때,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무슨 회의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긍휼인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인가? 아니다고 판단이 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을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죄인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주님의 마음, 연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살고자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살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화와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 긍휼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